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은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거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상북도 구미에 가면은 채미령이라고 하는 이 정자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 채미정은 아담한 골짜기의 정자인데 지금도 거길 가보면은 참 가보는 사람들마다 이 평온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하면은 고려시대가 지나고 이 조선시대 숙종 임금이 계실 때에 고려 말의 충신이었던 야은 길재 선생님의 그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려 말, 그러니까 이성계가 1392년인가요? 그때 조선을 건국할 그 무렵에 끝까지 고려에 충절했던 참 충신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고려 사문이라고 부르는 야은 길재 선생, 그리고 목은 이색 선생, 그분을 우리는 유교학자로 알고 있죠. 그리고 원천석 선생,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우리는 고려 사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들 중에는 불사이군이라고 해서, 이 불사이군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임금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되었던 이 조선의 관직을 거부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옛날 그 고려에 충성했던 야은 길재 선생님의 그 회고가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원래 고려의 도읍지가 개성 아닙니까? 태조 왕건이 918년에 건국한 다음에 거의 474년이 지나 이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되게 됐는데, 그리고는 이 길재 선생이 개성에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00년이 지난 도읍지가 얼마나 썰렁해지고 이 보잘것이 없는지 그래서 시를 썼는데 이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외우시고 있을 텐데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오고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어서버 태평연월이 꾸미론가 하노라 하는 그러한 시죠. 길재의 회고가입니다. 산과 물은 그대로인데 뛰어난 일문들은 다 없어지고 그래서 과거 그 태평 성대하던 그 세월이 한낱 꿈처럼 여겨진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연월이었을 때는 이 개성에는 사람이 많아서 정말 북적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제 허사가 된 거예요. 어서버 태평연월이 꿈이론가 하노라. 여기 언제 사람이 살았던가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멸망한 곳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뭘까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게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도 참 걱정입니다. 사람이 다 없어질 때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 같아서 뭐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는데 학력 인구가 얼마나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지 학교에 아이들이 없는 꽤 많은 곳의 초등학교가 찾아보기를 힘들고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으니까 이제는 중학교도 못 나는 곳이 나타날 만큼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 우리 한국이 있다고 그럽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지방의 대학들 정원들을 채우지 못한 지가 아주 오래됐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까지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걸이 간대없고 텅 비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삼 사람이 북적거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에 대한 관심, 아주 그것이 아주 훌륭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하시기 위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구원하시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완결되면은 저주받은 이 땅과 이 하늘도 함께 새로워지게 되는데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온 만물이 다 함께 구원을 받게 될 터인데, 그런데 그 모든 구원받은 것까지의 핵심이 누구입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자연 만물이 망가지게 된 것도 사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망가진 것이고, 모든 것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그 중심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지요. 우리는 남녀에 따라, 무슨 빈부에 따라, 귀천에 따라, 거기에 많은 따라오는 여러 가지 지방색에 따라, 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곳에 따라 이렇게 편을 가르고 저렇게 편을 가르고,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저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게 되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게 될 때에도 차이는 있었어요. 다섯 달란트 맡긴 사람도 있고, 두 달란트, 그리고 한 달란트 맡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섯을 더 남기고 둘을 더 남겨서 주인에게 내놓게 되었을 때에 그 주인께서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은 똑같은 칭찬을 이 두 사람에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차이는 있지만은 차별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신분이 보잘것 없는 사람도 그 유대사회의 낙인이 찍혀있는 세리나 창기 같은 이들도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전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제 가슴 속에 남는 것이 별로 없더니 그 사랑 속에 내가 들어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도 다 사랑하시는데 나도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사무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나도 그 속에 들어있어서 나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그 못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게 되면 성경에도 나오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회제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뼈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편 손이 마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통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비되었다는 건 일할 수 없다는 뜻이고 일할 수 없으니까 가난하다는 그러한 뜻이 될 것이고, 그러니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와서 저쪽 한쪽 구석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어서게 하셨어요.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나는 장애를 가진 자다,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일으켜서 한복판으로 불러내셔서 그날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가운데 섭니까? 세상에서 가운데 서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멋지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운데 서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깥으로 쫓아내든지 저 구석에 가서 서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병들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나오시면서 가운데 서시는 영광을 경험해 보신 그런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신다.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께서는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의 손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쭉 펴게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뭐 손만 펴게 한 게 아니죠. 그 인생 전부가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날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겠지요. 그 마을의 유지도 있었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그 사람은 박수를 받고 소위 우리말로 영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못난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었죠, 예수님에게. 여러분, 안식이라는 이 규정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신약에 세 번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6장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우리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안식일은 인자의 전적인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어떤 교훈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책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잘못 악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사람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사람을 위로하시고, 이게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신 가장 최고의 명령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임종 직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시는 말이 가장 가슴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앉았을 때에 대부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도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이길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 명령은 별로 하신 것이 없는데,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에 아주 강하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그렇게도 사랑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내가 없더라도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사람을 누구든지 우리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힘이 든 게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등산 다녀보면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아주 호적한 길을 혼자 걸을 때에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두벅두벅 걸어오게 되면은 약간의 두려움도 생기고, 산속에 어떤 짐승을 만나는 것보다도 사람 만나는 것이 더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이상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사람인데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 이게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살기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왜 힘듭니까? 왜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나랑 상관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저주받은 그러한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가장 고통을 주고 있으니까,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이게 정말 몸서리치는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이 모든 것이 이상적인 그러한 축복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모두가 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되셔야 돼요.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최고다.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해야 되고요. 자녀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너무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과 딸, 내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사람 그저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여러분, 이게 축복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도 사람, 너도 사람, 우리가 다 사람인데 서로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런 저주받은 관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부터 너희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내가 사는 맛이 있단 말이죠. 아빠, 엄마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힘이 나요. 이렇게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주는 이런 사랑의 관계로 가정이 견고하게 선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복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에 반대되는 이러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사람을 도와주고 말이죠. 그게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나 자신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자기 개발, 무슨 자기 성찰, 무슨 자기 성숙, 우리 스스로가 사람이 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 스스로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훈련도 받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게 첫 번째 큰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망가진 거죠. 인생이 생기긴 사람으로 생겼지만 동물의 감정 가지고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건 사람처럼 생긴 어떤 야수에 불과하지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되려고 하면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겸손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이 흙판 위에다가 사람 인자 한문을 내기를 득 하니 써두고서는 우리 학생들도 해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이 있었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게 우리 한국 격언이더라고요. 사람이라고 산업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겉모습만 사람인 것이 아니라 인성이나 행동이 올바르고 사람다운 도리를 다해야 진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른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도 안 된 것들이 목사 되려고 그런다고. 사람도 안 된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뭐하나? 교회가 뭐가 되겠나? 이렇게 구종하시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부터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라. 여러분 이 원리는 어디에서나 다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째 우리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우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됩니다. 맑은 사람이 됩니다.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람이 안 됐는데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너무나 어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모든 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아름답게 보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여러분 스스로나 영적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이 타령을 하겠습니까?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좀 나이가 들어서도 힘에 벅찰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열심히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남들로 하여금 우리가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람 되게 해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 딸이 사람이 되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 이거는 가정교육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 교회의 교육입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교회에서도 교육을 하고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이웃의 친지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되게 해주는 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는 대부분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야 참 훌륭한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남왕국 유다를 침략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남왕국을 말살시킨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어떤 주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이분을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고대 바벨론 제국의 함무라비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고 많은 역사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나부폴라사스를 도와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파하고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을 완전히 그냥 한 손에 장악한 말하자면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넘도록 주전 600년에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에 1차 침략을 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주전 597년에 두 번째 침략을 하고 그리고 586년에 세 번째 예루살렘 침공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1차 침략 때에 그때 잡아간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2차 침략 때는 여호야긴, 그때 왕이 된 지 석 달밖에 안 된 젊은 왕을 잡아가고 그때 잡혀가신 분들이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모르드게 이분들이 그때 끌려갔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이 서들어왔을 때에는 그냥 예루살렘을 초토화 다 시켜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아주 깡그리 없애버리고 만 그런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때가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많은 귀족들을 이 느부갓네살이 1차 침략 때 잡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40년이 넘도록 왕위에 있으면서 큰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게 여러분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무식하게 정복만 했던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공정정원이라고 아세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공정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높게 지었는지 행긴 가든 오브 바벨론이라고 해가지고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아미테스 왕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가지고 그 바벨론이 너무너무 황량하니까 아내의 고향과 닮은 정원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높게 잘 만들었는지 거기다가 수목이 가득한 정원을 다 만들고 물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폭포수처럼 떨어지게도 만들고요. 그 당시로서는 상상에 불과한 것이지만 하늘에 매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까지 대단한 이 공중정원을 건축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삼는 놀라운 건축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문화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철학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가운데서라도 인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냥 노예로 부려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서라도 뛰어난 인재를 선발해가지고 그들을 키우는 거죠. 아, 이 느부갓네살은 사람을 키울 줄 아는구나.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왕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세워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뭐 정권이 바뀌어도 유대,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많은 이런 그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면서 이 다니엘은 얼마나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유다를 침략한 사람으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을 키울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편견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게 됐을 때에 포로로 끌려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 홀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중요한 자리에다가 배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환관장 아스브나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이제 사람을 뽑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그러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가 뭡니까? 자기들의 그 학문과 언어를 더 가르쳐가지고 그리고는 최고로 좋은 음식을 공급하고 뭐 좋은 것 아낌없이 다 투자를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인재를 키웠던 것이지요. 야, 느부갓네살은요 지혜의 눈이 있었구나. 사람을 키울 줄 아는 통찰력이 있는 통치자였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나라가 큰 그늘이 돼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인재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거대한 제국을 통치해 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국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는 사람이 국가의 근간이고 소중한 인재가 있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요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사람 되는 일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람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면 좋게 될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 우리가 그런 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별과 같은 사람 되게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교육, 가정 교육 다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이 집에 있든 본가에 있든 출가에 있든 어쨌든지 간에 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별처럼 세상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사람이 다 그렇게 되기를 돕는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를 드리시게 될 텐데요. 우리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형편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손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머리에 얹어주시고 그렇게 기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안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자녀가 없는 분들은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고 성령께서 우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기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 되게 하는 일에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별이 되기를 원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그와 같이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영원히 우리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아로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기쁨이 어려서부터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돈노네와 같이 빛난 길로 예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영을 차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퇴폐적이고 타락한 문화가 저들을 접목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은혜로 감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용하는 큰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별이 되어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을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약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 바칩니다. 물질은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바쳐진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권세와 축복을 채워주심으로 더 힘차고 능력있게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에 유익과 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리신 주네 놀라워 이러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서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정의 젊은 이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